여기 앉아 계신 많은 분들이 아마 무거운 몸과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신 줄 압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한 가지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는 지금 나와 함께 살고 있니? 조금 전 우리가 미가 6장 1절부터 8절을 읽었는데 여러분을 단순히 옛날 이야기로 초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너무나도 엄숙하고 세상의 어떤 재판정보다 두려운 우주적 대법정의 피고인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 원합니다. 기원전 8세기 이스라엘과 남유다 땅으로 가봅시다. 남유다는 우시아 왕,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로 이어지는 시기를 지나고 있었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의 통치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경제 상황이 어떠했는지 아십니까? 이때 양국의 상황은 최대 호황이라고 부를 만큼 엄청난 경제적 부요함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지갑은 두둑해졌고 도시는 화려한 건축물들로 채워나갔습니다. 종교적으로도 겉보기에는 완벽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안식일과 절기마다 구름대와 같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며 성전을 찾아왔습니다. 제단에는 살찐 소와 양의 피가 마를 날이 없었고 최고급 올리브 기름이 강물처럼 넘쳐 흘렀습니다. 찬양대의 노래소리는 웅장했고 예배는 그 어느 때보다 화려했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하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경제적인 축복을 주시는구나. 이제 우리는 평안하고 안전하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 화려한 성전문을 나서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지옥과 같았습니다. 미가서 2장과 3장을 보면 당시의 끔찍한 실상이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힘 있는 자들은 밤에 침상에 누워서 어떻게 하면 가난한 자들의 밭을 빼앗을까 궁리하다가 아침이 밝으면 그 권력을 이용해 기어코 남의 재산을 강탈합니다. 재판관들은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했으며 제사장들과 거짓 선지자들은 돈을 주면 평강을 외치고 돈을 주지 않으면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이러한 영적 도덕적 암흑기에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세련된 신학자나 귀족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남서쪽 약 35km 떨어진 모레셋이라는 작은 농촌 마을 시골 사람 선지자 미가를 부르십니다. 그 미가의 이름의 뜻은 누가 여호와와 같으랴입니다. 미가는 탐욕에 찌든 예루살렘의 귀족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하나님의 엄중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6장에 이르러 하나님은 마침내 참다 못해 이스라엘을 법정으로 소환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 죄악을 고발하면서 배심원과 증인으로 산들과 견고한 지대를 초대합니다. 여러분 왜 하필 산과 자연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산과 자연은 거짓말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숨기지 않습니다. 산은 역사의 생생한 목격자였기 때문입니다. 시내산은 하나님과 백성이 언약을 맺던 그 장엄한 순간을 지켜보았습니다. 갈멜산은 누가 참 하나님인지 판가름 나던 불의 응답을 보았습니다. 또한 산은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그 자리에 버티고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타락해 나가는지, 어떻게 약자들을 괴롭게 하는지를 묵묵히 지켜본 역사의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법정에 고소해 있는 창조주 여호와이십니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이며 저와 여러분입니다. 화려한 예배의 껍데기만 남고 삶 속에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탐욕스럽게 살아가는 우리의 민낯을 향해 하나님은 지금 고소장을 내밀고 계십니다. 이제 그 두려운 법정의 심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검사가 피고인의 죄를 말할 때 차갑고 날카로운 법률 용어를 사용합니다. 2절에 등장하는 변론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원어로 리브라고 합니다. 고대 근동의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언쟁이나 소송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 소송장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차가운 정죄가 아니라 배신당한 부모가 피를 토하며 우는 절규에 가깝습니다. 3절의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봅시다.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율법의 몇 조 몇 항을 어겼으니 당장 사형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피고석에 앉은 이스라엘 향해서, 내 백성아, 도대체 내가 너희에게 뭘 부족하게 해주었니? 내가 무리한 욕으로 너희를 피곤하게 하거나 너희를 지치게 만든 적이 있느냐? 제발 좀 대답해봐, 라고 가슴 치며 통곡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행해 베푸셨던 그 구원의 역사, 은혜의 사건들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짚어주십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세 가지 사건입니다. 첫 번째는 애굽 땅에서의 구원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400년 넘게 노예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들 스스로 힘으로는 절대 바로의 압제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친히 열 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사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 아론, 미리암이라는 훌륭한 지도자들을 세우시고 광야길을 인도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발락과 발람의 사건입니다. 민수기 22장에서 24장을 보게 되면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이 두려워서 당시 최대의 주술사인 발람을 초대하여 그에게 엄청난 복채를 주고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짜기에 텐트를 치며 잠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자기들 향해 끔찍한 저주의 화살이 날아오고 있다는 사실조차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높은 산 위에서 발람의 입을 막으시고 저주를 오히려 축복으로 바꾸십니다. 백성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그들을 지켜주셨던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딤에서 길갈까지의 인도하심입니다. 시딤은 광야 생활의 마지막 진을 쳤던 곳이고 길갈은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에 첫 발을 내디딘 곳입니다. 넘실거리는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기적,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그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희가 먼저 뭔가를 하기 전에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받을 만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닙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어 영원한 지옥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 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죄의 잠에 취해 있을 때 마귀의 참소와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사망의 요단강을 건너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까지 성령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는 노력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받은 사랑에 대한 감사하는 응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그 엄청난 은혜를 받고서도 조금만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마치 하나님을 나를 피곤하게 만들고 주일마다 내 시간과 돈을 빼앗아가는 악덕 고용주처럼 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며 내가 너에게 무엇을 잘못했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 애끓는 호소와 눈물의 통곡을 들었다면 그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마땅히 배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쓴 채 바닥에 엎드려 하나님 우리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며 통곡하고 자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대답은 너무나도 기가 막히고 뻔뻔스러우며 참담함이 그지없습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을 보면 제가 좀 현대인으로 모습으로 한번 의역해 보겠습니다. 아, 진짜 하나님 왜 이렇게 까다로우십니까?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화를 푸실 건데요? 제단에 1년 된 최고급 송아지를 바칠까요? 그것도 모자라요? 그럼 수양 천 마리를 한꺼번에 잡아드릴까요? 아니면 강물처럼 넘쳐흐르는 최고급 올리브 기름 만 개를 드리면 만족하시겠습니까? 그것도 안 된다면 내 배에 아파 낳은 맏아들 내 자식이라도 제물로 불태워 바칠 테니 이제 제발 좀 그만하십시오. 여러분 이 대답이 얼마나 소름 끼치고 악의적으로 느껴집니까? 그들 이야기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열심과 헌신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무서운 함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열심이 아닙니다. 이건 거래입니다. 내가 이만큼 드렸으니까 하나님도 이만큼 해주셔야 해. 이런 마음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누군지 완전히 지금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돈으로 매수할 수 있는 부패한 판사나 원하는 것을 주면 복을 뚝딱 떨어뜨려주는 그런 이방의 우상 조각상쯤으로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당시 몰렉이라는 이방신은 자기 자식을 불태워 바치는 인신제사를 요구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그런 악마적인 우사와 우상과 똑같이 취급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솔직히 되돌아 봅시다. 혹시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헌금하신 적 없으십니까? 이 정도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이번 달은 도와주시겠지. 혹시 이런 마음으로 봉사하신 적은 없으세요?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실 것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헌금이나 봉사 시간이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온 우주를 만드신 그분에게 우리가 드리는 것이 뭐 그리 대단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태도 속에는 무서운 교만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 무너지고 교만으로 목이 뻣뻣해지면 아무리 화려한 찬양을 부르고 수천 마리의 양을 바쳐도 하나님 귀에는 그것이 한낱 시끄러운 소음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짓밟고 뇌물을 받고 사기를 쳐서 돈을 벌어도 주일날 성전에 와서 엄청난 헌금을 바치고 의리의리한 재물을 바치면 하나님은 입을 다무실 거야. 내가 정성을 바쳤으니 내 일상에는 더 이상 간섭하지 마. 여러분 철저하게 거래적이고 이기적인 종교 생활이죠. 최근 우리 사회를 멍들게 했던 가슴 아픈 사건 하나 떠올립니다. 불과 3년 전인 2023년 대한민국을 큰 충격에 빠뜨렸던 서울 서희초 교사 비극과 학교 현장의 악성 민원 사태를 여러분은 기억하실 겁니다. 교육이라는 숭고한 현장에서 일부 학부모들이 자신의 사회적 지위나 부를 무기로 해서 교사들에게 상상도 하지 못하는 갑질을 행합니다. 밤낮 가리지 않고 전화를 걸어서 협박하고 자기 자신만 특별 대우해달라고 무리한 요구를 쏟아내어서 결국 앳된 청년 교사들을 죽음이라는 벼랑 끝으로 내몰았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무서운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만약 그렇게 평일 내내 교사를 괴롭히고 직장에서는 부하 직원들을 힘들게 하고 타인의 영혼을 파괴했던 그 누군가가 주일 아침에 거룩한 옷을 입고 교회에 나와서 맨 앞자리에 앉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찬양을 부르고 수백만 원의 헌금을 드리고 심지어 성가대나 교사로 봉사한다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까요? 하나님이 그 헌금 보시고 야, 너가 천 마리의 순양을 바쳤으니 너가 밖에서 저지른 악행은 덮어주마라고 하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오히려 이사야 1장 12절과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헌금 액수나 예배 출석 횟수에 목마른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돈으로 그분의 입을 막고 적당히 타협하려는 그 얄팍한 종교적 위선에 치를 떠십니다. 그렇다면 피고인석에 앉아서 하나님의 형벌 아래 놓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진정으로 요구하시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수천 마리의 순양도 강물 같은 기름도 아니라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성경 본문의 결론이자 구약 성경 전체 요약이라고 할 수 있는 8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의 본질은 매우 명확하고 실제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세 가지 처방을 우리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의를 행하며입니다. 정의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미시파트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차가운 법정 심판이나 형벌이 아닙니다. 성경의 정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존엄성과 권리를 온전히 누리도록 바로잡아주는 겁니다. 고아와 과부, 나그네, 외국인, 노동자, 가난한 자들이 억울하게 눈물 흘리지 않도록 방패가 되어주는 겁니다. 내 이익을 포기하더라도 공정한 저울을 사용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정의를 행한다는 것은 가만히 앉아서 야, 참 세상이 악해 이렇게 탄식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불의한 현장에 뛰어들어서 억울한 자들의 손을 잡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그들의 몫을 찾아주는 치열한 실천을 의미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빠, 엄마, 세상 사람들은 다 속이고 사는데 우리는 왜 바보같이 정직하게 살아야 돼?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삶의 대답이 바로 여러분이 믿는 복음의 진짜 수준입니다. 두 번째로 인자를 사랑하며입니다. 헤세드는 구약에서 가장 보석과 같은 단어입니다. 자비, 긍휼, 언약적 사랑을 뜻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불쌍하다라고 느끼는 감정을 히브리어는 라함이라고 표현하는데요. 하지만 미가는 긍휼을 이야기할 때 라함이 아닌 오늘 본문의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라함은 느낌이 올 때 도와주는 것을 말합니다. 즉 나의 감정과 상황에 따른 조건적인 반응이죠. 하지만 헤세드는 쉽게 말하면 상대방이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어도, 심지어 나에게 해를 끼쳤을지라도 조건 없이 끝까지 베푸는 사랑을 말합니다. 정의가 사회적인 뼈대라면 인자는 그 뼈대를 감싸는 생명을 불어넣는 따뜻한 피와 살과 같습니다.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하고 심판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 사람을 가슴으로 끌어안고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 이것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계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을 넘어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진심으로 사랑하길 원하십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계신데요. 은퇴하신 후 매일 아파트 경비원들에게 직접 커피를 타서 건네십니다. 그걸 본 아파트 주민이 묻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까지 하세요? 그분들 다 돈 받고 일하시는 거잖아요. 그 집사님이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나같이 자격도 없는 사람에게 매일 공짜로 햇살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데 이 종이컵 커피 한 잔이 뭐 대수겠습니까? 세 번째로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에 두 가지를 가능하게 하는 근본적인 뿌리에 해당이 됩니다. 겸손하다는 것은 내 힘과 지혜를 자랑하지 않고 내 한계를 철저하게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행한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보폭을 맞추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 달려가며 내 계획대로 도와달라라고 떼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시는데 뒤에서 멀찍이 구경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매 순간 성령님의 손을 꼭 부여잡고 주님이 멈추시면 나도 멈추고 주님이 가시면 나도 가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갓생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1분 1초를 쪼개서 치열하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열심히 사는 건 좋은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자살률이 최상위권이라는 참 슬픈 현실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내가 내 속도로만 달리다 보니 나의 영혼이 타버리는 겁니다. 나침반 없이 아무 방향으로 전력 질주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잠깐 멈춰. 내 속도 한번 봐봐. 여러분, 가장 바쁜 오후 시간 잠시 여러분이 하는 일들을 멈추고 주님께 이렇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주님, 저 지금 어디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제 발걸음이 지금 주님이랑 보조를 맞추고 있습니까? 이 짧은 물음이 삶의 동행이자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래, 내일부터 당장 정의롭게 사랑하면서 겸손하게 살아야지, 이런 자신감이 막 솟구치십니까?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아직 자기 자신의 죄악된 본성을 제대로 직면하지 못하신 겁니다.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단 하루라도 완벽한 정의를 행하실 수 있습니까? 100% 순수한 마음으로 원수까지 불쌍히 여기는 헤세드를 실천하실 수 있습니까? 내 잘난 맛 다 버리고 1분 1초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절망인 거예요. 성경 우리에게 전적 타락을 가르칩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미가서 6장 8절의 그 기준에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이 단 1%도 없는 파산자들입니다. 정의를 외치지만 속으로는 내 이익을 챙기고, 사랑을 말하지만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은 죽을 때까지 용서하지 못하며, 입으로는 주님과 동행한다 하면서 찬양하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미가 6장 8절은 이렇게 살아서 구원을 얻으라라는 무거운 도덕책이 아닙니다. 이 거룩한 하나님 기준 앞에 서면 우리는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는 이 탄식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말씀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습니까? 누가 이 율법의 요구를 완벽하게 실현할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은 미시파트, 정의의 완성이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해서 죽어야 하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을 친히 십자가에서 자기 피를 흘려서 죄의 값을 치르심으로 만족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헤세드의 절정이십니다. 자기를 조롱하고 침뱉고 못 박는 원수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라고 기도하십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십자가야말로 우주에서 가장 위대한 헤세드입니다. 예수님은 겸손한 동행의 본체가 되십니다. 빌립보서 2장의 말씀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철저하게 하나님께 복종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이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직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분과 연합할 때에만 가능합니다.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미가서 6장 8절 앞에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우주적인 법정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지신 고소장을 무겁게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바치는 헌금과 영혼 없이 자리에서 앉아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십니다. 주중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탐욕스럽게 살면서 주일에 바치는 수천 마리의 양과 강물 같은 기름으로 여러분의 삶을 포장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 그 자체를 제물로 원하십니다.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면서 내 손과 발에는 이기심으로 피를 묻히고 살았던 우리의 악독한 종교적인 위선을 이 시간 우리는 돌이키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고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지성소가 되어야 합니다. 그곳에서 예배가 드려져야 합니다. 우리 학생 친구들 학교에 가면 반에서 아무도 말 걸어주지 않고 혼자 밥 먹는 친구 옆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의와 사랑의 예배입니다. 우리 직장에 다니시는 성도님들, 직장에서 정직하게 일하십시오. 남을 짓밟고 승진하려는 야망을 버리고 공경에 처한 후배를 내 일처럼 도와주십시오. 무례한 상사에게 분노로 갚지 말고 기도로 품어보십시오. 그것이 정의와 사랑의 예배입니다. 사업을 운영하시는 성도님들, 이윤을 남기는 과정이 깨끗해야 합니다. 직원의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깎으려고 하지 말고 거래처의 우월한 지위로 갑질하지 마십시오. 정직하게 번 돈으로 이웃의 눈물을 닦아주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수천 마리의 순양보다 귀한 정의와 사랑의 예배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채울 수 없는 그 모든 자리를 예수님이 채우셨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러면 내가 얼마나 더 해야 하나님이 만족하실까라는 이 질문 앞에 이제는 해방되시길 원합니다. 어쩌면 이 질문은 내가 아직 이 거래의 법정에서 서 있다라는 신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은혜의 법정으로 초대하길 원하십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저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셨는데 감사합니다. 저는 어리석고 교만합니다. 이제 제 힘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세상 속에서 정의를 택하며 이웃에게 사랑을 흘려보내며 매일 주님과 발걸음을 맞추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기도와 삶이 저와 여러분의 호흡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